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에서 만성적인 반칙을 참지 않겠다며 공정하고 평등한 무역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에서 기업계 지도자들에게 연설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어떤 국가와도 양자협정을 맺을 준비가 돼 있지만 상호 존중과 이익이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는 무역 상대국들이 정해진 규칙들을 따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기반해 양자 교역 체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연설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다자 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며 짧게 단소를 나눴으나 공식적인 만남을 갖진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은 유리 우사초프 러시아 외교 고문을 인용해 두 정상이 이번 주 APEC 정상회의에서 회담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양측의 일정 충돌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공동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일본과의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 문제 외에도 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을 옥죄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내일부터 서태평양 지역에서 예정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세척의 합동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10일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미-한국 양국 해군이 11일부터 14일까지 동해상에서 항모 강습단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 함과 니미츠함, 시어두어 루즈벨트 함 등 항공모함 3척과 이지스 함 11척이 참가합니다. 한국합참은 이지스 구축함 2척을 포함해 총 7척의 한국군 함정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이번 훈련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유사시에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격퇴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항공모함 세척이 한반도 인근인 서태평양 지역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건 10년 이래 처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4일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 발사된 미사일은 이란이 제조한 것이라고 미국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공군 중부사령부를 맡고 있는 제프리 헤리지안 중장은 10일 두바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리지안 중장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겨냥해 발사한 미사일은 이란산으로 밝혀졌다며 예멘으로 미사일이 밀수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이 직접적으로 군사공격을 한 셈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최근 예멘의 미사일은 이란산 미사일의 일종이라며 유엔 결의를 위반한 이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예멘 미사일과 이란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이른바 브렉시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영국 상원 의원이 완전한 브렉시트가 아닌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EU 탈퇴 과정을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 작성에 참여했던 존커 상원 의원은 탈퇴를 논하고 있다는 것이 곧 브렉시트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11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사이버 위협을 가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큰 우려 대상이라고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크리스 스튜어트 의원이 밝혔습니다.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보다 더 많은 금액을 2018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배정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맑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도, 낮 최고 기온 9도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먼 바다에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 1에서 4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이 앞으로 미국의 기대만큼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된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Well, I think it's important that presidents Xi Jinping and Trump reaffirm their commitment.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한 점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번에도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를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울러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또한 앞서 약속한 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 내에서 불안정한 조짐이 나타나면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에 전달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북한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북한의 핵활동을 막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다른 나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 중국의 행동은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There will be a gap in the sense that China is unlikely to go to the full extent of applying pressure because
존 박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 내 불안정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최대한도의 대북 압박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축소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서더라도 대북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분노해 그런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 문제 해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원칙적 입장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generally views pressure by itself as being the critical component and kind of demonstrating
미국은 압박 자체를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압박을 문제 해결책의 일부로 보면서 대화에 보다 열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의 이런 입장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쇼프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는 북한의 움직임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조용하면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북한이 계속 미사일과 핵실험을 재개하면 미국은 후속 조치로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윤선 연구원은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북한 핵 문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That I don't think that a immediate breakthrough on North Korea is possible unless that U.S.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기적적으로 일괄 타결을 이루지 않는 한 단 한 번의 정상회담에서 즉각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윤선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이상의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죠. 이 과거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구체적인 예시를 통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고 또 북한의 도발 역사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은 일단 북한이라는 단어의 언급 횟수가 전임 대통령들의 한국 연설 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북한이라고 말하거나 북한을 의미하는 정권 등의 단어를 40여 차례 써가며 이날 연설의 주제를 사실상 북한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과 납치 문제, 남북의 경제적 격차, 미국과 북한의 분쟁 역사 등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와 표현을 총동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겨냥한 게 두드러집니다. 각계각층이 겪는 암울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고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Workers in North Korea labor grueling hours in unbearable conditions for almost no pay.
북한 노동자들이 끔찍하게 긴 시간을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거의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든 노동 인구에게 70일 연속 노동을 하거나 하루치 휴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배관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집에서 생활하고 전기를 쓰는 가정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5세 미만 영유아 중 거의 30%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 부진에 시달린다며 구체적 통계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2억 달러의 돈을 들여 독재자 우상화에 필요한 기념비와 탑, 동상 등을 건립했다는 신뢰도 들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현실이나 여성의 인권, 중국 내 탈북자 문제도 중요하게 거론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과거 미 대통령의 방한 중 연설에서도 종종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처럼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직접 고발하는 대신 대부분 북한 정권이 핵 개발 포기 등 올바른 선택을 내려 인권을 개선하라는 일종의 촉구의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Today we say Pyongyang have the courage to pursue peace and give a better lif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속된 핵개발이 북한 주민들을 그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존엄성과 기회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남북 분단의 상징 지점인 도라산역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When satellites take pictures of the Korean Peninsula at night, the South is awash in light.
야간에 한반도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면 한국은 밝은 불빛으로 눈이 부시지만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당시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전체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그 환한 빛에서 우리 모두가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북한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비교는 과거 미 대통령 연설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의 차이를 더욱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또 이런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의도까지 고발하면서 외부 세계와의 단절 문제로 연설을 이어갑니다.
When the Korean War began in 1950, the two Koreas were approximately equal in GDP per capita.
트럼프 대통령은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시점만 하더라도 남북한의 1인당 국내 총 생산량은 거의 동일했지만 90년대 한국이 북한의 10배를 넘어서고 현재는 40배 이상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초래한 이런 고통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독재자가 점점 필사적인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이런 극명한 대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t just my speech today, but even the most commonplace facts of South Korean life are forbidden knowledge to the North Korean.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뿐 아니라 한국 생활의 가장 평범한 사실조차 북한 주민에게는 금단의 지식이며 특히 서구와 한국의 음악도 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 매체의 소지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은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전부 차단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같은 소재로 비교해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발언을 하긴 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정보 차단 문제를 고발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젊은이들이 부모나 조부모 세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진다면 이들도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의 또 다른 특징은 미국이나 한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저지른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과 미국 정찰기 격추, 여러 번의 한국 침투 사건과 한국 함선에 대한 공격 등이 포함됐습니다.
It's broken all of those commitments. After promising to freeze its plutonium program in 1994, it repeated the benefits of the deal. And then
또 북한 정권이 미국과 동맹국에 했던 모든 보장과 합의, 약속을 어기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했고 모든 약속들을 위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플루토늄을 동결하겠다고 1994년에 약속한 이후에도 북한은 합의의 혜택을 취하면서 즉각적으로 불법적 핵활동을 지속했다는 겁니다. 반면 2002년 부시 대통령의 도라산 연설은 북한의 과거 행위보다는 문제 해결에 좀 더 치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주의 식량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고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단계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게 당시 메시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연설에서 북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the paradise your grandfather envisioned. It is a hell.
북한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즉 김일성 주석이 그리던 낙원이 아니며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신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출발점은 공격을 종식시키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사이버 위협을 가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큰 우려 대상이라고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이 밝혔습니다. 크리스 스튜어트 공화당 의원은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북한이 미국의 금융망과 통신망은 물론 이 정부의 기밀정보까지 빼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튜어트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하원 정보위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Then first, as I would say, that North Korea is very near the top of the list of our concerns, and that's not going to surprise anyone.
북한은 사이버 안보 문제와 관련해 저희가 우려하는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더불어 미국의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죠.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미국의 금융망과 통신망을 교란시킬 수 있고 정부와 무역 관련 기밀 정보까지 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력을 키우면서 한반도에서 체제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큰 우려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나란히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사이버 공격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는 뭘까요?
You know, it's difficult for me to answer that without talking about classified means and methods and
저희가 갖고 있는 기밀 수단과 방법 등을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답하기 곤란합니다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얘긴 국가정보국장과도 주고받았던 것인데요.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저희가 경험했던 사이버 공격은 빵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저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은 미식 축구 경기장을 채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 깊이와 강도, 파장과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특히 미국의 어떤 부분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나요?
I would have to say all of the above and any of the above. Any vulnerability they would exploit.
그야말로 모든 걸 대상으로 합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침투할 수 있는 모든 취약한 부분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 사회 기반 시설, 군사 부문 모두 해당될 수 있죠.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한 가지 부문에만 집중했었던 적은 없는 것 같고 기회가 엿보이는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은 현재까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예방에 대체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정보 당국 등 상당히 여러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 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지만 실질적 처벌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의회 내에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없나요?
We look at our strategy of not punishing people for their cyber warfare.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전쟁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방침엔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있는 주체가 국가 단위인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우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그런데도 이에 따른 대가를 치르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런 정책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 차원의 입법 문제만이 아니라 국방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정책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처벌이 제한적인 이유는 뭔가요?
See, now I understand that there's a reason for doing that, and that is we don't want to reveal our capabilities or reveal how we monitor.
미국의 사이버 공격 탐지 방법과 역량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 기밀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는 선에서 처벌과 기밀 유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 저희 정보위원회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정보 공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Well, for sure. I mean, we work closely with South Korea. We work with all of our allies around the world. You know, nations that we trust, nations that we know.
물론이죠. 한국과는 매우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과도 마찬가지고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사이버 안보의 목표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전 세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뿐 아니라 밝힐 수는 없지만 이보다 더 밀접하게 협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문제는 미국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 스튜어트 미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위험성과 미 당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이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2018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군 전투기와 군함 등 무기를 현대화하고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을 대비할 요격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하원 협의회가 2018년 회계연도에 7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집행을 골자로 하는 국방 숙권 법안에 8일 합의했습니다. 전년도 6,190억 달러와 비교해 13.1% 늘어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6,030억 달러보다 훨씬 많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2018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에 북한 위협 등에 맞선 긴급 미사일 파괴와 방어 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4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 상하원 협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보다 많은 59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군 병력을 1만 6천 명 이상 증강하고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전투기 90대, 군함 14척을 신규 건조하는 내용 등 국방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123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이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에 배정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해상을 기반으로 하는 SM-3 블록 2A 요격미사일 역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대응과 국방 관련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는 방안들도 추가됐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해당 연도 국방 예산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9일 공개된 2018 회계연도 법안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한국과 북한 관련 내용이 크게 증가한 게 특징입니다. 약 2,400쪽에 달하는 올해 수권 법안에는 코리아라는 단어가 약 150번 등장해 전년도 약 40번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가 별도 세부 목차 항목에 오른 횟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법안은 미 한일 3국 간의 공조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세부 목차로 분류된 반면 올해는 더욱 세분화된 한반도 관련 주제가 실렸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 북한 ICBM에 따른 하와이 방어, 이란과 북한의 핵미사일 협력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의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로부터 하와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이 미국 국익에 필수적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체계가 현재 미국 국익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을 북한이나 다른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가 새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 지원 의지를 재확인시킬 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권 법안은 또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중국의 정보전과 선전 활동에 대응할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합의된 수권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선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하원에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 희생자들을 위한 의원단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집중 조명하는 등 공산주의 국가의 잔혹성을 고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의원들이 8일 초당적 모임인 공산주의 희생자 코커스를 결성했습니다. 민주당의 마시 캡처 의원과 댄 리핀스키 의원, 공화당의 데니스 로스 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의원 등 4명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공동의장을 맡은 캡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과거 공산주의가 남긴 잔혹성과 현존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독재정치가 소련 붕괴 이후 국제관계 지평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상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을 비롯해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 등 5개 공산주의 국가를 겨냥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위험한 수사와 핵미사일 기술 진전이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코커스 주요 현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집중 조명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로 세력을 확장하는 러시아와 정치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베네수엘라, 쿠바 카스트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주시할 계획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를 공산주의 독재 정권으로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정권이 저지른 기아와 추방, 그리고 인종청소 같은 범죄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캡처 의원은 공산주의에 내재된 권위주의 아래서 자유를 찾기 위해 투쟁한 희생자들은 역사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며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투쟁이 살아 숨쉬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커스는 공산주의 희생자 1억 명의 유산을 기리고 현재 공산정권에 맞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 국제사회에서 공산주의 정권 확대를 억제하고 희생자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이 북한이 열악한 전력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전력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미국의 에너지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북한에서 전력 지원 사업을 벌였던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폰 히펠 연구원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 북한의 전력망이 단절돼 있어 다른 지역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히펠 연구원은 지난 1998년 또 2000년, 2009년 이 세 차례 북한을 방문해 풍력발전 전기건설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전력 문제 해결이 절박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북한의 전력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 또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요?
Well, it has been pretty bad for some time. It's much better in some areas than in others.
북한의 전력 상황은 꽤 오랫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평양은 우선적으로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래도 예외는 아닙니다. 북한 전력 발전 시스템은 1990년대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고립으로 공장이나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품이나 연료를 구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죠. 북한의 대형 수력발전소 대부분은 일제시대 때 지어졌는데 시설이 오래되고 발전기 등도 낡아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있던 전력망이 1990년대 들어 서로 단절되면서 일부 지역은 전기 공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전기 공급을 아주 받지 못하거나 매우 간헐적으로 받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전력망이 왜 단절된 건가요?
Because of difficulties with their power plants and thei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발전소와 송배전 시스템 문제로 전력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송배전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술도 부족했고요.
북한에 현재 몇 개의 발전소가 있습니까?
Well, I'm not looking at a listing, but there are probably
발전소 목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12개 미만의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와 대형 연소발전소 2개, 1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수력발전소 수십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력발전소를 포함해 상당수 발전소들은 1년 중 많은 기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Yeah, they've built and there've been reports of construction.
지난 몇 년 동안 다수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가동을 시작했고요. 하지만 전력 생산 규모는 10메가와트에서 50메가와트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북한 총 전력 생산이 8000메가와트 정도 되니까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이 같은 소규모 수력 발전소는 지역 일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북한 전체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We've also, I should say, have hosted North Korean delegations.
네, 저희가 몇 년 전 베이징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국제 학술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북한 대표단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 효율 정책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전력 공급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 건물들은 절연 처리가 잘 돼 있지 않아서 에너지 손실이 매우 큰데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방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바이오 매스 에너지, 바이오 가스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또 북한 시골 지역에 풍력 발전용 터빈을 설치해주는 작업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북한 사람들이 매우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어느 지역에서 그런 작업을 했습니까?
1998년 남포 인근 지역에 7개의 소규모 풍력 발전용 터빈을 이용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력 생산량은 터빈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500와트에서 5000와트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원래는 이 풍력 발전용 터빈으로 생산된 전력을 20가구에 공급하려고 했었는데요. 북한 당국이 60가구로 늘렸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전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하루에 몇 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며칠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풍력 발전 시스템으로 밤에 불을 켜거나 라디오 또는 TV를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했죠. 저희는 2년 뒤인 2000년에 다시 돌아가 고장난 터빈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2년 후에도 주민들이 여전히 저희가 설치한 풍력 발전용 터빈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00년에는 풍력을 이용한 물 펌프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이 같은 기술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북한에는 풍력 발전을 이용한 터빈이나 풍력을 이용한 물 펌프 같은 것이 없었나요?
But windmills are available. Very small windmills are also available. And
당시 북한에도 소규모 풍력 발전용 풍차 터빈이 있었습니다. 작은 풍차 터빈 하나가 10에서 100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 풍차 터빈 공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저희 기술자가 살펴본 후 별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져간 풍력을 이용한 물 펌프는 북한 환경에 적합한 모델이었는데요. 북한 당국자들이 아주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북한이 공장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풍력 발전용 터빈은 북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형적 조건이 맞아야 하진 않나요?
Anywhere that has a reasonable amount of wind. Actually, the place that we
적정한 정도의 바람만 불면 이 풍력 발전용 터빈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터빈을 설치했던 지역도 바람이 그렇게 강하게 부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산간 지역이나 중국과 러시아 국경 지역 등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과 비교하면 정말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었죠.
그럼 북한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 풍력 발전소를 많이 세워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나요?
Yeah, there are they've been interested in doing that for some time. But
한때 북한 당국도 이 풍력 발전소 건설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북동쪽에 풍력 발전소를 많이 세운다고 해도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다른 쪽으로 공급하는 것이 문제죠. 이를 위해서 송배전 체제를 다시 구축해야 하니까요.
북한이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언을 한다면요.
It's not a problem that's going to be solved with one project or with one technology.
한 가지 기술이나 사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원을 받아 전력 체계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랫동안 북한 에너지 분야를 연구해온 히펠 연구원으로부터 북한 전력난 문제 해결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기념 만찬에 한 탈북 청년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죠.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탈북 난민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30살 청년 이성주 씨가 주인공입니다. 꽃제비 출신으로 15살 때 탈북한 이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기도 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이성주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서 청와대에서 국빈 만찬을 주최했는데 탈북민으로는 유일하게 그 대표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참석을 하셨는지요?
저는 뭐 그 국빈 만찬에 이제 초대가 됐다고 들은 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에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뭐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고 또 외교부에서 전화가 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국빈 만찬에 참석하는 걸 알았고요. 뭐 전혀 저는 예상을 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빈 만찬에 제가 어쩌면은 탈북민 혼자로 지금 초대가 됐고 결국은 뭐 탈북민을 뭐 대표성을 띄웠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참 감사했던 것이 한국 정부와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초청한 측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초청한 측 인사 중에 한 명으로 참석을 하신 거군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미국 정부가 52명을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70명 정도를 초대를 했는데 한국 정부는 아마 그 초대 인원에 꽉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아마 저를 이제 초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게 국빈 만찬을 하면은 참석한 인사가 120여 명 정도니까 네. 양 대통령과 또 영부인들과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기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남이 뭐 길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분위기가 어땠고 또 어떤 인사를 나눴는지요?
저희가 만찬장에 들어갈 때 한국 대통령 네 분과 미국 대통령 네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저희가 악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먼저 제가 악수했던 분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셨고 제가 가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제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님하고 악수를 했고 악수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주 또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또 잘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김정수 여사님도 마찬가지셨고 또 미국에도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님도 또 아주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뜻깊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북한에서 온 누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신 겁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북한에서 온 이성주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더 따뜻하게 맞이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 국빈 만찬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참석을 하셨을 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주 강력한 한미동맹을 보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단순히 한미동맹이 역사의 시간의 누적 때문에 강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예를 들어서 그 피를 나는 그런 동지애, 그리고 정말 같이 세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친구와 우정의 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는 한마디로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볼 수 있었던 그리고 넘어서 또 아주 친근함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좀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뜻깊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본인이 직접 이 북한 문제 때문이고 또 국회 연설에서는 북한 지도부의 수뇌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까지 네네. 얘기를 했는데요. 참석한 120여 명 인사 중에 유일하게 북한 출신 인사였습니다. 네네. 만약에 그 두 분이 북한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좀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면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셨습니까?
사실 뭐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 두 분을 뵙고 할 수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저는 단연코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북한의 인공위성이든 아니면은 다른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전파를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 전체 주민의 한 20% 이상이 지금 핸드폰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핸드폰에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이 뭐 인터넷 그런 주소가 잡히거나 이러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외부 세계 정보를 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다음 날에 북한이 붕괴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바깥 정보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네. 정보를 들여보내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 정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네.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스스로 진실을 알고 네네. 그들의 미래를 정권이나 외부 세계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그렇죠. 결정할 수 있도록 네네.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씀하고 싶었다. 네네. 직접 말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런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가 진실을 두려워한다. 네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소통을 막는 게 그렇게 놀랍지가 않다라고까지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국회의 연설을 이례적으로 인권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그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북한의 태도를 바꾸고 또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단순히 뭐 지리적 통일,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인권이 빠진다는 거는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인권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셔서 국회에서 인권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인권 문제, 사람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청와대 국빈 만찬으로 돌아가세요. 네네. 이 만찬에 관해서는 뭐 음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흥미롭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많을 네네. 텐데요. 만찬 중에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거랄까요?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다 맛있었고요. 놀랐던 것이 소고기 갈비찜이 나왔는데 그 갈비찜에 버무린 그 양념장이 360년 된 그 씨 간장으로 이제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첫 번째 놀랐고 또 뭐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은 후식으로 나왔는데 그 감이 나왔어요. 네. 그 단감이 나왔고 단감 밑에 이렇게 약간 그 아이스처럼 해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테이블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제 옆에 또 그 미국 대사관 분도 대사관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미국 정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어요. 북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이런 뭐 FTA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 한국하고 미국이 상당히 오랫동안은 함께 갈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그걸 느꼈던 것이 상당히 저희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분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또 많은 것을 또 배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한 15년 정도 되셨고 네. 한국에 한 3만 천여 명의 탈북민이 네.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 또 영국 정부가 주는 장학금을 받고 네. 영국에서도 공부하시고 또 책도 내시고 네. 또 캐나다 의회에서 인턴도 하시고 네. 아마 그런 어떤 본인이 또 열심히 한 것들이 네. 이런 또 국빈 만찬에 초청을 받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원인이 되지 않을까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끝으로 이 탈북민 대표로서 이런 행사에 또 참석을 하셨고 네네. 북한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상이 잘 안 갈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좀 북한에 있는 같은 또래의 청년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말을 좀 메시지를 보내고 또 당부하고 싶으신지요?
뭐 제가 이제 북한에 있는 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선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한국에 이제 오기로 선택을 했고 한국에 와서 또 뭐 대학교 가기를 선택을 했고 또 공부를 하기를 선택을 했고요.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 사회에서 정착을 잘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국 사회에 왔을 때는 밑둥이 잘린 그냥 나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면 오른쪽으로 넘어지고요. 왼쪽으로 바람이 불면 왼쪽으로 넘어지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른쪽에 버팀목이 되는 대해주었던 많은 이제 한국에서 좋은 분들이 계셨고 또 왼쪽에 버팀목이 되었던 사람들이 계셨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 스스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북한에서 어떤 선택을 하던 자기가 처한 상황을 깨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쩌면은 남한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스스로 만들어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상당히 그게 어렵고 남한은 상당히 그게 이제 잘 보장돼 있고요. 아마 북한 친구들에게 제가 꽃제비했던 제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한국 대통령을 만나고 또 미국에 가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믿기 어려워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위는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바깥의 정보를 좀 듣고 그리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보내는 그런 정보에 귀를 기울여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 준비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또 계획과 포부가 있으신지요?
글쎄요. 뭐 제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 저에게는 집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 때 연구할 주제는 그 갈등 해결이라는 학문이에요. 결국 한반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도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많은 갈등들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한번 보고 어떠한 그런 해결 방식들을 한반도에 적용을 시켜서 남과 북이 통일로 나아가는데 기여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탈북민 출신으로 유일하게 지난 한국 청와대에 트럼프 대통령 국빈 만찬에 참석했던 이성주 씨를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인터뷰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치와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스포츠.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주말마다 전해드립니다. VOA 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주간 스포츠 세상. 야구와 축구, 농구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펼쳐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고요.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오는 일요일부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도, 낮 최고 기온 9도, 남포 아침에는 2도, 낮에는 9도, 신의주 아침 0도, 낮 기온 9도입니다. 수풍 역시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9도고요. 중강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 4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9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0도, 개성 아침에는 1도, 낮에는 11도, 사리원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9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삼지연 오전에 한때 눈이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3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1도고요. 청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0도입니다. 운기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0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 역시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6m, 서해는 0.5에서 4m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11월 11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에서 만성적인 반칙을 참지 않겠다며 공정하고 평등한 무역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에서 기업계 지도자들에게 연설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어떠한 국가와도 양자협정을 맺을 준비가 돼 있지만 상호 존중과 이익이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는 무역 상대국들이 정해진 규칙들을 따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기반해 양자 교역 체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연설한 시진핑 중국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다자 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며 짧게 담소를 나눴으나 공식적인 만남을 갖진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은 유리 우사초프 러시아 외교 고문을 인용해 두 정상이 이번 주 APEC 정상회의에서 회담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양측의 일정 충돌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공동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일본과의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 문제 외에도 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을 옥죄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내일부터 서태평양 지역에서 예정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세척의 합동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10일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미한 양국 해군이 11일부터 14일까지 동해상에서 항모 강습단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 함과 니미츠 함, 시어두어 루즈벨트 함 등 항공모함 세척과 이지스 함 11척이 참가합니다. 한국합참은 이지스 구축함 2척을 포함해 총 7척의 한국군 함정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이번 훈련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유사시에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격퇴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항공모함 세척이 한반도 인근인 서태평양 지역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건 10년 내 처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레바논 정부와 국가기관의 유지와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0일 성명을 통해 레바논 안팎의 국가와 조직들에게 레바논을 중동 대리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레바논의 독립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를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리리 총리는 돌연 사임을 발표했으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레바논 내정에 개입하려고 하리리 총리의 사임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 발사된 미사일은 이란이 제조한 것이라고 미국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 공군 중부사령부를 맡고 있는 제프리 헤리지안 중장은 10일 두바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리지안 중장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겨냥해 발사한 미사일은 이란산으로 밝혀졌다며 예멘으로 미사일이 밀수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이 직접적으로 군사공격을 한 셈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최근 예멘의 미사일은 이란산 미사일의 일종이라며 유엔 결의를 위반한 이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Washington.